우리가 광야 생활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 시작과 끝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왔는데 그것은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의 끝이 거룩이고 광야의 생활의 과정이 거룩이고 광야 생활의 전부가 시작이 긍휼과 다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민수기를 보게 하는 것인데요. 이 20장에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언급하는 본문에도 여전히 거룩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20장 1절에 보시면 미리암이 언제 죽었는가? 그들이 광야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죽었다 이렇게 하였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 첫 번째 구절을 도대체 그러면 미리암이 언제 죽은 거야 하는 데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왠가 하면 민수기 10장 11절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하여서 이제 끝자락에 왔는데 갑자기 미리암의 죽음을 언급을 하면서 죽은 장소가 여기에 보니까 신광야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데스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이 가데스와 신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째 되던 해에 들어가서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곳에서부터 38년 동안을 머물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미리암이 3년 되었을 때 죽었다는 뜻인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22절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론이 죽을 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가 40년 5월 1일이라고 20장 22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이제 광야의 생활이 끝이 나는 지점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문에 혼돈이 생기는 이유는 미리암이 죽은 날짜를 언제로 추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혼란이에요. 그러나 본문의 흐름을 봐서는 미리암이 광야의 끝에 되었을 때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끝자락에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또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 이것은 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낳게 하지요. 사실 민수기 전체를 보면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보고 거룩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민수기 전체를 통하여서 거룩에 관련된 것들을 다 찾아보면 다음 네 가지 정도로 거룩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위임받은 직분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이나 특히 나실린도 직분도 거룩하다고 하는데 제사장과 나실린의 특징은 기간의 문제예요. 제사장은 이건 영구직입니다. 자식들에게 대물림이 되지만 나실린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내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그 사람도 거룩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위임받은 직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직분들은 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첫 자녀나 초태생 짐승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하다. 우리는 사실 여기에 첫 짐승이 초태생이나 자녀의 첫 맞이를 통해서 남자든 여자든 첫 번째를 물론 이스라엘은 남자를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고 말하지만 이 첫 번째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모든 것이 거룩하다 그랬어요. 제가 아주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술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거룩한 거예요. 아주 당황스럽죠 여러분. 제가 극단적이라 그랬어요. 우리 삶에 내가 싫어하는 것들 바퀴벌레.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받으시면 바퀴벌레도 거룩한 것이 되지요. 혐오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선한 것인데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자기의 생각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인간이 변해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 다 거룩한 속성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태양을 보면서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는지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모든 물건은 다 거룩한 거예요. 성전에 있는 물이나 물을 담는 그릇이나 또 짐승이나 다 거룩한 거예요. 오늘날 신약에는 성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물이 있다면 신약은 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성령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건 여러분 성물이에요,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여러분? 성물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물건을 성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입니다. 구약은 물건을 거룩하다 말하지만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가는 사람을 거룩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드렸는지 기억도 못하지만 이거 드렸다고 맨날 들으면서 이게 있는가 없는가. 이 앞에 사르비아 꽃 맞죠? 이거 크리스마스에 드렸는데 이건 이제 치울 때가 됐는데 얘가 너무 오래 살아있어요. 그래서 안 치우는 거예요. 얘가 성물이라서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계절이 안 맞으면 치울 수 있고 또 문화에 안 맞으면 치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은 거룩하다 그럴 때 백성을 말하지 물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든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를 보고 밥을 주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아픈 사람을 보고 옆에 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의 치료비를 같이 감당하고 그러면 야, 너 거룩하다. 그래서 신약 성경인 거룩이라는 단어가 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폼 잡는 것도 아니고 엄격한 것도 아니고요, 막 규정만 있고 그런 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약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신약의 언어로는 다 바꿔서 자비를 베풀고 너그럽고, 그래서 구약에서 항상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엇과 함께 나오는가 하면 긍휼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와요. 왠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대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 옆에 항상 붙어 나오는 것이 긍휼이에요. 우리 모두가 구약의 언어로 예배 드린다면 오늘 예배 늦은 사람은 다 죽어야 해요. 또 예배실에 일찍 들어왔지만 지금 핸드폰 보거나 뭐 딴 생각하는 사람 죽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짐승을 못 가지고 온 사람, 자기도 막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 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디 털이 빠졌어. 죽어야 돼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짐승도 드리고 나도 죽고. 그런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그건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함,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민수기의 개념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행위 자체를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민수기 이 20장 끝에 와서, 광야 생활의 끝에 와서 다시 거룩을 말할까요? 민수기 15장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네 번째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보시면서 너희가 나의 거룩을 깼다, 지키지 못했다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분명 우리가 읽을 때에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민수기 13장 14장에 정탐꾼 10명이 저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고 악한 땅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와 아론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언제 그 땅에 확정적으로 그들의 잘못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었는가? 오늘 바로 20장에 있는 거예요. 이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하여서 네가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0장 24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펴져 있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이 본문 24절에 너희가 무리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정탐꾼을 보냈던 적어도 한 38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순종하고 약속의 땅을 버릴 때에 모세와 아론이 그 일을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의 끝에 끝자락에 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갈 일만 남아있는데 이곳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어떤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도 이 백성들이 이 므리바에서 불평할 때에 그들에게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함께 백성들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다 본문을 따랐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 9절까지의 말씀이 그런데요. 8절 9절을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러분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지팡이를 잡은 모세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남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8절 말씀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물을 먹이고 반석에게 명령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은데 놀라운 것은 12절에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 말을 거역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 모세가 무엇을 거역했습니까? 적어도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한 것 같은데 왜 이 민수기 20장 24절에는 아론이 죽음을 선포하면서 그 땅에 모세 너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20장 24절에 덧붙입니다.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나의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도대체 모세는 무엇을 거역했을까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에 반석을 모으는 것까지는 하였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절 11절 띄워주세요. 그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반역한, 패역한.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불평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예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을 심판을 하세요 안 하세요? 20장에는 불평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어떤 행동을 한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고 있어요. 무섭지요? 오히려 그들이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아니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물을 내서 먹이라고 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하다. 참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도자들의 불평 아니면 누군가의 불평을 가만히 보면 이런 방식의 불평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저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따위 인간들하고 같이 참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는 이 일은 적어도 두 가지의 문제로 다 돌아갑니다. 다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본성으로. 여기 여러분 치다라는 동사가 되게 중요해요. 이 본문에서는. 두 번 친 거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지. 이게 뭘 말할까가 모세가 여러분 쳤다라는 것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자기 동족이 아주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걸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분명히 애굽의 왕자인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 자기 동족을 치는 애굽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 쳤다. 이거는 폭력이죠. 압제하고 노예로 사는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그 포악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고 모세에게 야, 네가 민족 해방을 위해서 내가 작정한 리더야, 지도자야, 잘했어 라고 말씀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그는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정말 억울하게 폭압적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장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회사를 바꾸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폭력을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세를 광야로 불러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충동적이고 자기 안에 그 어마어마한 폭력성이 있는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정의로운 일이면 누구를 죽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 모세를 광야로 불러서 40년 동안 그의 마음이 삶이 무너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를 다시 불러서 80살이 되었을 때 지도자가 되게 한 거예요. 40살에 광야로 가고 80이 되어서 이제 부름을 입어서 40년을 살았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문과 똑같아요. 그가 이 바위를 치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반역한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40년을 지금 그들과 함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가 언제 언약을 버렸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 목이 곧고 반역한 자들이라고 앞에 민수기에 서너 번 얘기해요. 모세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40년을 다 인도하고 난 뒤에 마지막 순간에 이런 자기 백성들의 물로 인하여서 원망하는 것을 봤을 때 나 이 같은 새끼들하고는 안 갈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 내가 이곳에 와서 너무 사기를 많이 당해서 저 까만 새끼들하고는 나는 사역 안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저도 까맣습니다. 그런 과거들이 다 있죠.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사람을 악평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들을 먹이는 자이니까. 그럼 지금까지 물이 부족할 때 모세가 먹였어요? 하나님이 먹였죠. 그런데 왜 갑자기 모세는 자기가 먹였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분노하면 마치 너는 내가 밥 주는데 네가 나한테 덤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마치 그 사람 다 밥 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밥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이 드러나면요, 공동체는 엉뚱한 데로 갑니다.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라니까요.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를 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고서는 믿음이 없는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그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는 다 짐승들을 물을 먹이고 사람을 물을 먹였지만 놀랍게도 모세가 한 불평과 원망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가서 그 백성들 앞에 서서 그냥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돌을 쳤어요. 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4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물을 먹이시는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반역의 물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물 내가 내랴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잊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잊었고 하나님이 인도자라는 것도 잊었고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했지 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 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엄연한 백성인 형제 자매들을 혹시 악평하지는 않는지요? 다드림교회 이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이 성도가 맞나? 직장에 가서 분명히 그 사람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온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보면서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들 때문에 라고 혹시 말하지는 않는지요? 아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지난 40년 아니라 나의 생애 전체를 먹이는 공급자로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먹이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내가 너의 인도자인데 어떻게? 라고 혹시 말하지는 않는지요. 모세가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물을 낸 것처럼 분노가 솟으면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너는 악한 사람, 너는 도둑놈, 너는 맨날 약속 어기는 사기꾼, 그냥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언제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분노가 솟기만 하면, 짜증이 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누군가의 심판자가 되어서 나타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지도자들이 하는 불평인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의 부모로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로서, 당회원으로서, 또 리더로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부서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여러분은 어떤 불평을 하십니까? 사람을 뽑아놓고 뭘 못하면 너 그것도 못해? 아니, 뽑았으면 잘 가르쳐야죠. 잘 가르쳐야죠. 저는 초대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의 목회자를 뽑을 때 주신 기준을 저는 늘 적용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다드림교회의 목회자를 뽑을 때는 반드시 그 응시자들 중에 제일 못하는 사람을 뽑아서 목사님이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초대 장로님 두 분이. 당회를 하는데 처음 인사를 이제 그때 교역자를 뽑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셔서 저는 지금도 그 마음으로 뽑습니다. 제일 못한 사람. 그래야지 제가 돋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 의하여서 그 사역자가 처음에는 정말 생짜배기 같은데 자꾸 변해가요. 여러분 변하고 자라고 성숙해가는 그래서 목자가 되어가는 그런 사역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요 스스로 잘난 척하고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어디든지 기회가 있으면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역자들은요 정말 자신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떠나지 않아요. 아니 떠났다가 다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떠났는데 우리 사역자들 리트릿 간다니까 어떻게 알고 그날 저녁에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 교역자들 다 따라가도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내 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하고 같이 수련회 갔어요. 저녁에 엄청나게 웃다가 떠들다가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전혀 못한 예상도 못한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한참 웃다 보니까 우리 새로 온 우리 한전도사님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이분이요 목사님 이런 리트릿도 있습니까?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어서 밤 12시까지인가 웃다 보니까 이분이요 위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첫 출근인데 너무 긴장했대요. 왠가 하면 원래 2부 예배 때 이분에게 마이크 안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나와라고 해서 마이크를 주니까 이분이 얼어버린 거예요. 점심도 못 먹었어요. 저녁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최승희 목사님과 그 교회 교역자들이 와가지고 우리하고 막 수다 떨다 보니까 이분이 위가 풀려가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예상한 것 밖의 일들을 너무 하세요. 그래서 참 저렇게도 사람을 회복시키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뭐라고 불평합니까? 이 악한 무리들, 이 반역한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가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너그러운 사랑보다도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왕으로 살다가 왕자로 살다가 폭력을 행함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모세가 보냈어요.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폭력성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버릴 수 있을 만큼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차면 제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의 죄를 더 심각하게 다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과 당회 장로님 여러분들, 먼저 정말 겸손한 리더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있는 리더들이 다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도 교역자들도 장로님들도 성도들의 헌신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늘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또 매일 회방하는 사람, 저 사람은 늘 성실한 사람, 벌써 하나님의 백성을 갈라놓습니다.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이런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하나가 되고 정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이주 노동자들과 한국 사람이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를 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재판관이 되고 심판관이 되고 자신만 정의롭고 자기 자신이 항상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믿음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 자기 백성을 향하여 쏟아내는, 그래서 이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곤궁함을, 무리 없는 삶을 마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마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심판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재판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판사들만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 많은 재판관들이 다 국민 전체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전부 다 재판관, 심판관들만 가득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제는 성도로서 정말 이런 시선들을 멈추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허물이 많고 눈앞에서 자신에게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조차도 먹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움, 비록 그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우리의 판단을 좀 보류하고 사랑으로 대하면 어떨까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함께 이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존재는
짐승이 아니라 인간과 천사들이야. 생물은 성부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숨김을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이들은
어떤 면에서 그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거야.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띄워놔주세요. 저기에 반역하는 존재는 짐승이 아니라 인간과 천사들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숨김을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즘 마태복음, 마가복음 묵상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야 말하지 말라 숨겨라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능력을 다 드러내고 이래야지. 하나님 도대체 늘 하나님은 뭘 그렇게 은밀하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은밀하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반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약하게 보여도 강하시고 없는 것 같아도 계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요, 일 안 하시는 것 같아도 다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이 굳게 주장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장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많다 적다 빗나갔다 그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이전에는 그런 것이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막 뭐라고 권면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권면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언제 변하는가? 여기서 좋은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고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변해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요 10년, 50년이 돼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생짜배기예요. 그리고 자기의 취향에 맞는 것만 늘 골라가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더 강팍해져요. 참으로 목회자의 권위가 있다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에 그 권위가, 내가 목사라고 주장하는 담임 목사가 있어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남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한 대로 교정이 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보면 봐라, 내 말 듣고 저 사람 변하잖아 라고 말하면서 자기 만족감에, 자기 자족감에 빠지고 자기가 말한 대로 어떤 결정이 돼서 일이 되면 봐, 잘 되잖아 이렇게 말하고는 저 1분기에 결정한 일이 한 3분기쯤, 4분기쯤 되면 왜 우리가 그 일을 결정했을까, 그때 잘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 아류예요. 그때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과 함께 결정했고 상황이 변해서 2분기에 어려울 수도 있고 4분기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일하시겠지, 같이 힘을 모으고 애를 쓰고, 그게 바로 성도가, 교회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지요. 내 말을 듣는, 내가 재직회 때 말을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거 보면 봐라, 내가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냐 라면서 자기 의가 살아난 거. 내가 말한 대로 되니까 교회다워질 것 같고 내가 말하니까 아무도 찍소리도 못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찍소리도 안 하는 그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성도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심판관이 많아지고 재판관이 많아지면 교회는 지옥이 됩니다. 아니, 누가 지옥이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지옥을 살아요. 왜? 누구도 나의 곁에 와서 교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찍히면 교제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이런 믿음 없는 삶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팀이 찬양할 때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우리 이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여러분, 사랑보다도 사랑이 어디로부터 만들어지는가 하면 믿음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걸 믿어야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잊은 자로 사는가, 거룩함을 회복했는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